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27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아멘. 지금 이 시대는 절대 선, 절대 진리를 없애버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그렇죠. 부모와 자녀의 선을 없애버리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없앨 수 없는 절대적인 윤리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사라져가고 있죠. 교사와 학생 사이에도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그것 자체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자와 여자의 선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만은 그 선 자체를 모호하게 만들어버리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절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죠. 절대 진리, 절대 선, 절대 악 이와 같은 개념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선이 악으로 둔갑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악이 선이 되기도 하죠. 차별금지법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악한 것을 법으로 만들어버리면 그것이 선이 되는 것이죠. 절도 인정을 하고 천주교도 인정을 하고 교회도 인정을 하고 이단도 인정을 하고 더불어서 서로 비판하지 못하도록 하는 참 좋은 것 같죠. 그러나 이와 같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더 이상 절대 진리는 입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절대 진리는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이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와 비진리의 기준이 아주 모호해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 상태를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 사람을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인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구분이 되지 않는 모호하게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한 선을 그어놓고 있죠. 구원받은 너희가 구원받은 내 백성이냐? 그렇다면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선을, 절대적인 선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그어주고 있습니다. 믿는다면은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요.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선이 분명하지가 않죠. 저는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는 너희를 알되 열매로 알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 오면 누구든지 다 주여 주여 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분명히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빼도 박지 못하게 아 분명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열매를 가지고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호하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 아주 명확하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택함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모두가 다 선민이고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여지없이 부숴뜨리셨죠.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악한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서 전도해서 그들까지도 배나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 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착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지만은 똑같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은 택한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지만은 똑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에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택한 백성은 아닙니다. 그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를 보면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삶의 열매를 맺어나가느냐를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 택한 자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몇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막 우스울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명확합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가 믿으려면은 누구를 믿는지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이지, 교회를 나와서 믿는다고 하는데 누구를 믿고 있고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물어보면은 아무 말을 못하면은 그분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있는 겁니까?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나라 말로는 구세주, 세상을 구원해주는 주님이라고 하는 뜻이죠. 베드로는 평생 물고기만 잡고 있던 지식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인식이 되는 사람인데, 그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를 알게 한 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누가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을 하냐면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가르치고 100번, 200번 이야기를 해도 들어도 들어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를 해도 다 믿는 것 아닙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전도를 하면 그들 중에 몇 명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죠. 어떻게 믿게 되는 겁니까? 혈육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너는 내 택한 내 자녀라고.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느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구세주다라고 이야기를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계셔야만,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셔야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또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구세주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면서 하시는 일이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죠.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면서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하면서 믿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인을 치시죠. 도장을 치는 겁니다. 도장을 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내 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잃지 않겠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천국 시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성령께서 인을 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언제 죽어도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자다가 죽어도 괜찮고 갑자기 사고가 나서 죽어도 괜찮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는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성령은 변함없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안에 상주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른다면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로 믿는 성도는 반드시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면서 내게 말씀을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밀어주시고 때로는 가슴이 쿵닥쿵닥 뛰도록 만들어주시고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기도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내 가운데서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평생 교회를 다녀도 이 천국 시민권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성령이 없는 것이죠. 유다서 1장 19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특징은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할 만한 사람도 결국에는 사랑하도록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고 성령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육에 속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없이 교회만 다니고 있는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도 아니고 천국 시민권도 없고 믿음도 없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닌 분인데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가서 누워있는 그분에게 성도님 그동안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제 눈을 감으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거니까 마음 평안하게 먹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죽어봐야 알죠. 죽어봐야 알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분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성령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확실하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그것이 믿어지는 분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인을 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신 것이죠. 너는 내 백성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믿어지는 분들은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나는 천국 백성이라 이 믿음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나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을 하시려면은 나 예수님 영접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반드시 이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선한 행실을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내 양은 나를 믿는 내가 택한 나를 구세주로 고백을 하고 나를 믿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조건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자가 바로 내 양이다라는 말씀이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안다라고 하는 이 뜻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려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 모른다라고 했던 사람을 보면은 정확하게 그 의미가 나오죠. 마태복음 7장 2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부르면서 주의 권능을 행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런 교회는 주일마다 수만 명이 모여서 앉을 자리가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되겠죠. 근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도무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께서 도무지 모른다라고 그랬던 부류가 누구냐 하면은 주여 주여는 했지만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인데 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여기서 모른다 이 말씀은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마귀의 자녀고 소속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양인 척하고 있는 염소를 말하는 것이죠. 신랑을 기다리고 있던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있습니다. 또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었죠.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녀는 성경에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똑같이 등불을 켜고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까 기름 좀 나눠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똑같이 등불을 켜고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 처녀들이었습니다만은 기름이 없어요. 기름, 여분의 기름이 없었죠.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해서 잔치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늦게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왔던 이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는 문도 열어주지 않죠. 그리고는 신랑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와 같은 평가를 받을 성도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는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스라엘 백성의 정말로 힘든 상황을 거쳐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셨고 그래서 지금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 부모가 너희를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내가 내 손바닥에 너의 이름을 새겼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잊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힘들고 어렵고 먹을 것이 없고 정말로 절망 가운데 있느냐.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모른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 불법이 아니라 법을 행하고 있던, 준수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법을 준수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성도들이 입을 흰 옷을 무엇을 가지고 만드냐 하면은 성도들의 선한 행실을 가지고 만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4대 교회가 얼마나 타락을 했고 책망만 받았습니까? 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들 중에 나와 함께 천국에서 흰 옷을 입고 다닐 사람이 몇 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죠. 그들은 옷을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선한 행실이 바로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려면은 바로 이 선한 행실을 가지고 보여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렇다면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에 아, 이 사람은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람 참 선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한 행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말로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선한 행실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은 정말 선한 분이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목자를 따르는 양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속에 보면은 다양한 양들이 있습니다. 뛰어난 양도 있고 지혜로운 양도 있고 부자 양도 있고 가난한 양도 있고 몸이 아픈 양도 있고 건강한 양도 있고 다양한 양들이 있지만은 이 모든 양들의 특징은 목자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택한 양들이라면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특징은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떠나겠습니까? 그곳을 떠나면은 치안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족속에게로 가면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데 떠나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서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택함받은 성도의 특징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택함받은 모든 백성들은 전부가 다 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물론 다윗도 죄를 범했죠.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하고 일어나서 그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택한 받은 백성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요. 이렇게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의 삶으로 증명을 해내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가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랬죠. 음성을 들으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은 우리 마음 가운데 아주 명확하게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장막 옆에서 듣고 있던 사라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죠. 나도 경수가 끊어졌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무슨 아들이 내게 있겠는가라고 웃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죠. 왜 사라가 웃으며 그렇게 말을 하느냐. 그때 사라가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 저 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생각으로 말하고 생각으로 웃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네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명하게 분별하시려면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런 툴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성경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묵상을 하다가 보면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을 때에 정건아 너 지금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내 마음 가운데 생각으로 말씀을 넣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택한 자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29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하라고요? 들을지어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야 믿음이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사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났던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하고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바로 내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첫날 백날 예수님을 믿어요. 이 말 가지고는 증명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택한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곧 무엇이라 표현하고 있냐면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했습니다. 택함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그가 진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를 보면 됩니다.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믿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을 아무렇게나 방치하시지 않습니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은요,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보다도 더 큰 것으로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고 더 박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나가신다, 그렇게 일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과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워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특별히 더 붙잡아야 합니다. 선언을 하시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이루어 나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욥과 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괴로워하거나 죽고 싶어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욥기를 보면은 그 어려운 시험을 그 아픔을 겪어나가면서 마지막에 보면은 욥은 아마 마지막에 후회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의 마지막을 보면은 정말로 잘 됐죠. 욥은 그 이전보다도 훨씬 더 큰 복을 받으면서 잘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그렇게 되고 난 이후에 과거에 그가 지내오면서 그 고난 가운데 했던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얼마나 후회를 많이 하겠습니까? 욥이 실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친구들과 더불어서 논쟁했던 것이죠. 논쟁하다가 보니까 그가 죽고 싶다라는 표현도 하고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기도 하죠. 몸만 상한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다 상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아픔은 기회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과 더불어 상담을 하고 심방을 하다 보면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이 과정들을 거쳐나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요. 바로 이 과정이 지금 우리들에게는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무조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믿음의 말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겁니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거쳐가고 있는 이 과정은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절망하고 믿음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될 겁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우리는 선을 명확하게 그어야만 합니다. 지난주에 친구 목사님이 톡으로 뭘 하나 보내왔습니다. 들어가서 이거 한번 해보라고 들어가서 보니까요.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얼마나 더 살게 될지, 몇 세까지 살게 될지를 뭐 이렇게 측정하는 그런 사이트였습니다. 제가 보니까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건강이 어떻고 나이가 얼마고 남자이고 그리고 건강 정도가 어떻고 또 부모님의 또 조부모님의 병력이 어떻고 다 기록을 하고 지금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모습이 뭐 이런 수많은 정보들을 다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제 앞으로 살아갈 나이를, 죽을 나이를 그곳에서 뭐 정하는 거죠. 우습죠. 근데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고요. 동료 목사님들과 함께 해봤는데 제일 작게 나온 목사님이 64세였습니다. 64세에 죽는다라는 것이죠. 어떤 친구는 70세가 나왔고 어떤 친구는 80세가 나왔습니다. 저는 몇 세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무려 118세가 나왔습니다. 집에 가서 아내에게 막 자랑을 했죠. 이렇게 살면 난 118세까지 산다고 그랬는데 아내가 단 한마디로 저의 이 말을 절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막내는 살아있겠네요. 그래요, 막내. 그때가 되면 우리 막내가 84이 됩니다. 제 큰딸이 92살이 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까지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64세까지 산다고 했던 친구 목사가요. 기분이 좀 나쁠 수도 있겠지만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앞으로 이제 10여 년밖에 살지 못하는데 나는 이만큼만 살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들이 많지 않습니다. 얼마나 짧게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 남아있는 삶을 한번 계수를 해보시면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속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고 싶습니까?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모호하게 살다가 갔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되고 분명한 선을 그어놓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서 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누가 바라보아도 선한 행실을 하면서 살았고 나는 예수님만 따라가는 양이었고 예수님의 음성을 나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순종을 했고 예수님을 나는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갔습니다. 이런 평가를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